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으로 또 중요한 계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의 대장정의 끝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사역을 마치고 온 게 11월 중순쯤이고, 11월 중순부터 한 열흘 가까이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10일 기간에 거쳐서, 그리고 이제 약 9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국정교과서 이렇게 한 페이지 작성할 때마다 200몇만 원씩 받았다고 하던데, 아이고. 자, 오늘은 마지막 25강, 26강, 27강 이거 다룰 건데요. 이제 25강은 그동안 이렇게 쭉 흘러왔던 부분의 마지막 이렇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또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제 26강, 27강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으로 이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이거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자료로 만들려고 강의 한 가지씩 이렇게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30분 전후에서 강의를 끝내고 또 한 1분 정도 쉬고 또 30분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강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냐? 그동안 이제 24강까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설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음을,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냐?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세 번 나옵니다. 예, 세 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딱 세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아그리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들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게 이미 평만하게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구절, 딱 요 세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힌트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뜻이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뜻,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에서, 헬라어인데요, 요 그리스도, 요 헬라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확장이 돼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다 보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또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리스도의 가족이면서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자이면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인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은 저 사람 어떤 가문의 사람이다, 아니면 어떤 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누구누구인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한 얘기 아니고 그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류에 속한 사람 아니면 그 부류에 속한 지지자 아니면 군사 뭐 이런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는 자 맞는 얘기인데 오늘날은 너무나 희미하게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지지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학적인 해석 아니면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고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지가 이게 그대로 이게 우리한테 와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한 성경 구절 한 아홉 구절 정도를 찾아보면서 훑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세 구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이 아니란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우리 딸 여전히 그 연예인을 꿈꾸고 있어요. 어제는 가보니까 일기를 쓰더라고요. 일기 날짜를 보니까 2036년 뭐 이렇게 12월 며칠이에요. 왜 2036년이냐?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 팀과 함께 뮤비 촬영을 하고 그래서 야 얘네는 요렇게 또 노는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2036년이면 네 나이가 30대인데 찍을 수 있냐?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장수하는 뭐 이렇게 아이돌이래.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얘기하고 말았는데, 아이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연예인도 엔터테인먼트 그런 회사에 소속이 되면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맞나요? 축구 선수가 500억대, 1000억대 계약을 하면 분명히 자기 몸뚱아리지만 자기 것이 아니요. 회사 소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우리 몸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걸 다 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러면 힘들 수 있는데 너희가 누구냐 이걸 먼저 밝힌 거거든요. 야 너를 500억 주고 샀잖냐. 열심히 야구해야지. 당연한 얘기잖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을 그 구단에서 사가지고 축구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야, 그럼 너 양심적으로 축구 열심히 해야지. 이 말이잖아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붙임받았고 소유가 됐고 값으로 산받았다. 네 몸 네가 네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당연한 얘기거든요. 정체성을 알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사람을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옛 행실이나 행위, 옛사람 다 벗어버리라. 너희가 누군 줄 아냐는 얘기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얘기할 때 지식에까지 입었다. 너희가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 옛사람과 그 행위 다 벗어버리라. 거짓말하는 이런 수준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것이 바뀐 그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죽은 자에서 산자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망과 흑암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일시에 일어난 거예요. 단번에 제사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완전하게 하는 그 속죄를 주께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 우리에게도 단번에 일어났어요. 너무 한꺼번에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실상 일어난 축복은 이렇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옛사람을 옛사람의 모습대로 행동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올바른 정체성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동 줘가지고 내가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믿으면 돼요. 예, 우리에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구원의 약속,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큰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한 때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요즘에도 보니까 정치 얘기 안 한 게 좋겠습니다. 예, 서로 화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일단 사회에서도 지탄받잖아요. 사단에 쓰여서 지탄한다. 저 보니까 마가 씌워가지고 막 우리를 지탄한다. 막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지탄받을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기독교인인데 자기 인생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 근데 이게 소수가 아니고 다수라는 게 문제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데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회사에서 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지 못할 정도다. 예,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회사 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 못할 정도다. 뭐 구원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힘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너 예수 믿는데 이래 라고 얘기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요거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수준이냐는 얘기죠. 왜 여전히 그들이 그들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죠? 변화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끝냈다고 믿어진다면,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했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과거도 끝났고 현재도 끝났고 미래도 끝났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성령의,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줍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요. 예.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게 성령의 당연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성령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어요. 이걸 요한복음 15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도 없고 밖에 버려져서 결국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태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붙어있으면, 그렇죠?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붙어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 많이 맺는 열매를 우리가 볼 때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요. 나타나는 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내가 바뀐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안 바뀔 수 있습니까? 더러운 물에 갑자기 깊은 웅덩이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어요. 계속 흘러가면 그 더러운 게 다 씻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안 바뀔 수 있다? 틀린 얘기요. 안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바뀌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요. 바뀌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계속 기쁘니까, 계속 감사하니까, 계속 우리 시선이 복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계속 가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다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저는 예민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요,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짜증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까탈스럽지 않아도 문제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 까탈스러울까요? 왜 그리 예민할까요? 한번 걸리면 죽었어? 이런 걸로 계속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가득 차 있다는 거지. 뭔가 다른 게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건들면 툭 나오듯이 뭔가 가득 차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으셔야 되고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답이 딴 데 없다니까요. 답이 계속 복음 속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오죽하면 이리 예민해요? 목사님은 제 형편이 안 돼봐서 몰라요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사시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너희가 죽었다. 너희 옛사람이 죽었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이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와서 내가 죽었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죽었다. 이걸 인지하셔야 된다. 아, 과거에 나는 옛사람은 죽었구나. 요게 믿는 거예요. 끝났구나. 내 모든 과거가 죽었고 새로 살게 됐구나. 요게 믿음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기가 막힌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답니다.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 꼭꼭 감추어졌다. 이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시인하면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단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게 만듭니다. 딱 중요한 것만 못 깨닫게 만들어. 딱 중요한 것만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어느 정도냐? 육신 것, 세상 것은 굉장히 밝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악에는 천재고 선에는 둔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악을 만드는 데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선한 데는 미련한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게 다 똑같은 말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대충 듣거나 이게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 뭐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것들은 너무 팍팍팍팍 막 사진 찍듯이 프레임으로 탁탁탁탁 정리돼가지고 막 들어와요. 힘들겠죠. 그죠? 진실로 중요한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 겁니다. 요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값으로 산 자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은 어찌 살 수밖에 없냐? 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언약을 믿는 사람, 언약 붙잡은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진실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삶을 사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진실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양식이 필요합니다. 밥 먹어야지 살죠. 그렇죠? 밥 먹기 위해서 돈 벌어야지 또 뭐 이렇게 하고 뭐 다양한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약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한 번씩 드리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분명히 고백적인 믿음은 맞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계속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더 깨달아 알아가고 더 눈이 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이 똑같은 해석을 한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매일매일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의식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이 사건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최근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만남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있냐는 거죠. 이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한 번 밥 먹는다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 새끼의 밥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로 매번의 삶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중요한 인도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의인은 삶의 방법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번 쓰고 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믿음 속에 더 들어가는 요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계속 이 믿음이 발전되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딱 결단하세요. 여러분 삶에 살고 나서 남아야 될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인생 살고 나서 남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남아야 돼요. 풍성한 믿음이 남아야 됩니다. 바울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과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 교회를 돕는 일과 세계복음화의 큰 역사가 나라와 대륙에 살아가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역사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남아요.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저는 맨 앞에서 장세복을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보게 되잖아요. 희한합니다. 이게 당세복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빨리 그만큼 일꾼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편으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각각의 시간표에 맞게끔 정신 못 차릴 만큼 막 다듬어 가십니다. 어떻게 문제가 오더라도 이렇게 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떤 사람 문제를 주시고 어떤 성전에는 그런 문제를 주시고요. 막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다 어려움이 아니요. 다듬어 가십니다. 왜 그러냐? 하실 일이 너무 큰데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정이 1남7녀인가 그래요? 1남7녀인가 여튼 딸이 많다가 이제 아들 하나 넣은 겁니다. 예. 그 목사님 명절 때 다 결혼했잖아요. 그 명절 때 그 집으로 다 온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르르 이게 몰려오는 거예요. 어른하고 뭐 아이들 자식하고 수십 명이 그 가지고 며칠 전부터 이제 준비한 겁니다. 접시 닦고 뭐 닦고 다 준비해. 왜 그러냐? 올 거니까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고 많은 일을 하실 텐데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싸시기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막 준비하신 것 같아요.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다 다듬어 가시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다듬어 가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겠죠. 하지만 그 믿음은 그때 한번 써야 될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시작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지나고 나서 남아야 될 것은 역사가 아니고 대단한 자랑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이 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루어올 수 있냐?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로 아는 것에는 일이 필요합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알아야 되고 이 아는 일과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서 아는 사람 많지만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믿노라고 얘기하면서 알려고 발버둥치지 않는 것도 틀린 겁니다.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왜 대신해서 죽으셨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건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뭐 교회, 자기 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맞는 겁니다. 뭐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요?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제일 처음 구절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 구절하고 연결되잖아요. 정말로 따라오려거든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따라오는 게 뭐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고난이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십자가인데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을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 중에도 자기 께 있다고요. 내 몫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셔야 될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당해야 될 그런 고난, 그런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모든 사람의 삶이, 상황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하나님 그걸 능력하게 가게 하셨어요. 저를 이렇게 뭐 만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 중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나 여튼 저를 처음 아는 사람들은 몇 가지를 놀랍니다. 1년 중에 상당한 시간 나가 있다는 것에 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탄탄한 것에 뭐 놀라고, 아이 4명이라는 사실 때문에 놀랍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아이가 4명이냐 그래서 놀래요. 다 놀랍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다니고 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는 놀라운 모습이죠. 여하튼 그들이 모르는 제 삶을 저는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저만 그런 것이냐?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죠.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고난을 주님 때문에 고난받아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주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구원당하신 것처럼 내가 감당해야 될, 영혼을 위해서 그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 그 십자가, 그게 있다는 얘기죠.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 할 때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주와 함께 할 때는 주께서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인이 제물로 드리신 바 되신 분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영적인 제물로, 예,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 그런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너희 인생이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이 세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만 악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이래로 모든 세대는 악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거 분별해서 인도를 받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을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자면 결국 전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인도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진짜로 무엇인지 그 분별해라. 그리고 인도를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 핑계, 전 핑계를 대는데 전부 사람 핑계입니다. 전부 육신적인 이유를 갖다 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에 과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자죠.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